2016년 2월 21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멋있고 모험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recognition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은 그것이 좋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교만해,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합니다. 그럼 뭐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뭐 조그만한 거 하나 하고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잘했다, 어우 너무 예쁘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요 한없이 밝은 웃음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농구도 하고 풋볼도 하고 뭐 레슬링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관중석에 앉아서 이제 구경을 합니다.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제 좀 좋은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어김없이 우리가 앉아 있는 쪽으로 한번 힐끔 쳐다봅니다. 아니, 내가 했다는 거죠. 그 레코니션을 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플레이를 잘하면은 주변에 있는 다른 학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칭찬하기보다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이렇게 박수를 쳐줍니다. 아, 너네 아이 잘했다, 이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 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오면은 이제 그림을 그려오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그림을 많이 그려옵니까? 그려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정말 우리 아이가 천재입니다. 천재. 예. 그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가 아니고요, 피카소 같은 천재입니다. 무슨 그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거는 보면은 약간 무슨 괴물같이 생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야 너무 잘 그렸네,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야 뭐 너무 잘 그렸네,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막 칭찬해 주면은 막 더 좋아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뭐 그런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고요? 예, 고래도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한다고 합니다.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은 다 모든 사람이 힘을 얻고 또 격려를 얻습니다. 중국 진나라 예양이라는 사람의 고사에 나오는 그 말 아마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예, 목숨을 바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옛날 배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 요즘에는 좀 다르죠. 요즘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쁘게 꾸미는 그런 남자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잔다르크처럼 확 바치는 여자분들도 그런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랑받는다는 것도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좀 다른 어떤 관점이나 건강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우리는 잘못된 돼서 그릇된 동기와 병든 마음을 가지고 그저 누가 정말 나를 인정해 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래서 막 그걸 찾아가지고 헤매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나를 인정만 해준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타협을 할 때도, 컴프로마이즈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점점 더 내가 아닌 내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일이 있죠. 그 호주 여자가 호주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그런 분들을 병간호하면서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들을 지켜본 거죠. 그분들 보면서 인생에서 그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 공통적인 것을 다섯 가지를 발견을 해서 책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맞춰주려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거기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내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 이것이 다섯 가지 큰 후회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만 이걸 갖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타협하고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후회밖에는 남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군중 심리라고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면은 같이 덩달아 가는 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실험 영상입니다. 그 영상에서 이제 한 뭐 대여섯 명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데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이렇게 짜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알 법한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은 그 답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 문제를 물어보는데 아, 이 사람이 전혀 엉뚱한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도 똑같은 대답. 똑같은 대답, 다 같은 대답을 얘기하는데 아,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람의 차례가 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본인이 원래 알고 있던 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쭉 얘기했던 그 답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심리적인 어떤 실험의 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각한다면 아마 내가 잘못 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정답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나 혼자 튀기 싫어가지고 아 뭐 다 이렇다고 하니까 나도 뭐 거기에 맞춰주지 장단을 맞추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인정이고 또 무엇에 근거한 인정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두 주 가까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셨는지 예수님의 이그잼플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면서 퍼블릭 미니스트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의 사적인 생활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즉 공적인 사역의 시작은 세례받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적인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바로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나님의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선포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인정으로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성을 듣는 곳이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하인처럼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나 또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 장소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자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인과 같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살아가지만 하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는 것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벌하시면 어떡하지? 계속 그런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를 옳게 했는지 그르게 했는지 충분히 했는지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등에 따라서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이 하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인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을 늘 듣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음성 혹은 이 선포 혹은 이 인정과 함께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혹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두드려 맞고는 어쩔 수 없이 항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랬다면 잘못 만나신 거죠. The goodness of God, the kindness of God always lead to repentance. 이게 성경에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는 겁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내가 정말 은혜를 경험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속삭여 주셨거나 혹은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되어졌던 그런 환경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눈물이 흘렀을 때 처음으로 기도하다가 혹은 찬양하다가 울컥하면서 막 감격에 겨워했을 때 그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평상시에 깨닫지 못하는 정말 이 말씀의 심오한 진리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잘게 쪼개가지고 원어를 가지고 분석해가면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허물이 있고 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왔을 때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식당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웨이트리스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신 겁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놀라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한테 웨이트리스한테 전해주라고 이렇게 주신 그런 어떤 감동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아주 상투적인 말인 거죠. 그래서 망설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맞습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뭐 나도 알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콧방귀를 끼면 어떡하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웨이트리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당신에게 꼭 해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말씀입니까? 했더니 이제 이분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웨이트리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막 눈물이 펑펑 터져가지고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모르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좀 달래면서 좀 추스린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분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고 자기를 멀리하는 것 같고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자기는 버려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살기가 싫더래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지 아니하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냥 이 삶을 끝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날 일하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분명한 누구나 아는 진리인데 누구나 아는 말인데 새삼스럽게 하는 그 말이 그 여자분에게는 정말 필요할 때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이 고통의 삶을 끝내겠다라고 기도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알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므로 그곳에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이 올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할 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말씀이 전달될 때 그러면 그걸로 전부인 겁니다. 내가 사역을 하든 목사를 하든 목사를 하지 않든 혹은 내가 뭐 여기에 살든 저기에 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중요한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죠. 그 말은 무엇이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선포와 인정은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 다니면서 전하기 전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설교하기 전이에요.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기 전입니다. 눈먼 사람을 고치기 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전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전입니다.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어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기 전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 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임플라이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고 했지 않고 거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에 근거해서 인정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이 그 범죄의 죄의 결과가 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피조물도 막 신음하면서 지금 고통받는 것이 그 죄의 결과입니다. 말하자면은 아담과 하와가 문을 하나 열었는데요. 그 문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된 결과가 너무 끔찍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문지상에서 접하게 되는 우리 혹은 우리 인생 주변에서 접하게 되는 끔찍하고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따져 물을 법한 그런 슬프고 또 공포스러운 모든 일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모든 결과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퍼포먼스는 누가 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거죠. 그것만큼 최악의 퍼포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 이후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최악의 모든 행위들은 거기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퍼포먼스가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아담과 하와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새롭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 다르게 할 수 있죠. 뭐 스티브와 뭐라고 할까요? 한나 이렇게 지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만든 다음에 얘기해 줄 수 있죠. 너네 앞에 내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 저거 먹지 말라고 한 거 저거 먹어가지고 내가 깨끗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참고만 해. 뭐 저거 먹으면 안 돼. 깨끗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또 그 민족을 통해가지고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래도 변질하니까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일으키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해오고 계십니다. 그것만 봐도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의 퍼포먼스나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열심으로 일해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에 견고한 반석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에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셨습니까? 우쭐해지셔가지고 병자를 고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고치시고 놀고 싶을 때는 노시고 그러셨습니까? 또 귀찮을 때는 막 잠수 타시가지고 갈릴리 호수 가서 피크닉하고 막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일을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시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십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예수님에게 허락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다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따라쟁이처럼 흉내내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대로 따라서 행했다는 거죠. 병자를 볼 때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느끼시고 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당신도 있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당신도 있게 하라. 그것이 저는 인생 성공의 비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엉뚱한 데 자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그곳에 자꾸 내 자신을 두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잘해야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다가 내 자신을 두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여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어디에 내 자신을 두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깨어진 가정이다. 그러면요, 무슨 뜻입니까? 거기로부터 도망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품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회사가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곳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에 내가 동의하는 곳에 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2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이렇게도 일을 하셨더라.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여기 기록된 모든 일들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있듯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으로도 감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에 남기신 목적은요, 그저 역사를 가리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말씀이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요,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줍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붙들었던 그 말씀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다고 믿고 붙잡고 나갔더니 아,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요? 그 말씀을 붙들었던 나에 의해서? 아니요.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에 의해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테스티파이 해줍니까? 하나님이 테스티파이 해주시는 거죠. And then we are vindicated by God.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 32절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어떠한 증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 굳이 하신 기록들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하는 말이나 일이 사실이고 맞는 것인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증거나 증명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기대하시고 의지하신 단 하나의 증명과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는 증거와 증명이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컸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모태신앙으로 쭉 교회에서 커왔지만 제 고민은 뭐냐면은 교회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이 좀 혼란스럽고 또 많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이야기하고 현재 삶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건데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한 2000년 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는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로는 하지 않지만 모두가 다 암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지 아멘은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그저 귀로 듣고 머리로만 동의하는 선까지고 더 이상의 기대가 없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대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거나 좀 위험한 사람으로 이상주의자로 취급받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중심을 외치면서도 실제로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면은 깜짝 놀라고요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아니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왜 이상한 일이지? 더 이상한 것은 이 기록된 말씀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이상함.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교회의 문화. 뭘 모르는 순진한 사람, 심지어는 저 광신자 아니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라고까지 얘기하는 그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 믿음도 그때 많이 흔들리게 되었죠. 하나님 은혜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나 약속한 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확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 그렇지. 이게 맞는 거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 동의하고 이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The genuine Christian life is the most adventurous life in the whole universe. 근데 저는 그걸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모험 넘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죠.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You are in error because you do not know the scriptures or the power of God.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줄줄줄줄 외우고 공부도 하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한데 성경 모르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토를 달 수가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가 없겠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에게 너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약점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요. 누가복음 4장 32절 보시면은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요.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이 말과 단순한 행동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맞다라고 증명해 주시는 일들이 항상 뒤따랐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 자체에도 권위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권위 있는 말을 보지 못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일하여 주시고 감동하셨기 때문에 오는 일들이죠. 그리고는 그대로 실제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말씀도 하셨지만 실제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사도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을 성령님께서 뒷받침해 주셔서 드러나는 그 일들로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명은 바로 부활입니다. 제가 배웠던 플러신학교의 김세훈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많은 말씀과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죠. 이게 뭔가 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낙심해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빈디케이트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말씀과 그 일들은 다 참이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붙잡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증명해 주시는 것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를 누리는 것이고 또 이런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나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증명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삶, 그런 것들은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 신앙의 연배가 부족해서 직책을 맡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가 붙잡고 나가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증명해 주십니까? 증명해 주실 것이 없는 삶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놀라운 것들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막 찾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눈이 이 땅을 막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누구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것이 없는 삶.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불행한 삶 중에 하나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Faith is to believe what we cannot see, and the reward of the faith is to see what we couldn't see.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붙잡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요? 내가 보지 못했지만 붙잡았던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믿음의 바로 reward입니다. 보상입니다. 이것은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말씀을 입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만 나가고 이 말씀에 내 삶을 걸고만 나가면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다그치거나 우리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부담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 또 사랑의 마음으로 애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증명해주는 삶을 네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에 증명해 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온전히 믿고 동의하고 agree하고 accept하고 align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증명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기쁨으로 해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채우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실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맛이고 재미이고 크리스찬의 진정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께 우리는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녀라. 아버지, 그 음성을 듣는 자리에 늘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동의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짐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기쁨으로 아버지 안에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아무리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 생각과 잣대와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로 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또 주시는 것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김대환의 주 말씀 향하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